안녕하십니까. 책 읽기 20분입니다. 말랑하고 쫀득한 세계지리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이게 읽는 책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초등학생 읽는 책을 왜 어른이 읽느냐? 뭐 어른이 초등학생 책 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읽어보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이 우리가 좀 꼭 알아야 할 만한 상식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상식을 한번 이번 기회에 점검해보는 것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책을 이미 지리에 관한 다른 책을 이미 읽었던 사람이 이걸 다시 읽어보면은 그동안 내가 읽었던 것들의 어떤 부분이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초등학생 때는 이런 거 읽어가지고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가 없죠. 좀 많이 읽은 다음에 깨달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뭐 제가 왜 이걸 읽어야 하는지 이런 잡스러운 얘기는 걷어치우고 오늘은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5장과 6장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은 사실상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유라시아 대륙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적절하겠죠. 어디까지가 아시아고 어디까지가 유럽이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책에서 보면 제 6장에 보면요. 유럽을 다루고 있는 제 6장 이 책의 124페이지에 보면은 유럽이 끝나고 아시아가 시작되는 곳은 이렇게 되어 있는 섹션이 있습니다.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유럽이 큰 반도이다. 아시아 대륙에 붙어 있으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육지인 반도이다. 그러나 유럽은 문화와 종교, 역사, 정치, 언어 등은 아시아와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지리학자들은 아시아와 유럽이 붙어 있지만 편의상 우랄 산맥과 카스피해 그리고 흑해를 기준으로 해서 대륙을 둘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편의상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아시아와 유럽은 붙어 있고 편의상 우랄산맥과 카스피해 그리고 흑해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지금 제가 강조하였듯이 편의상 나눈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유럽이니까 이게 뭐 우랄산맥과 카스피해 왼쪽으로는 유럽이고 그냥 오른쪽으로는 아시아니까 전혀 종교와 역사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오늘날 우리들은 국경 개념에 익숙해 있어서 그 국경을 넘어가면 뭔가 엄청나게 다른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편의상 불과한 것이고 자의적인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두 대륙에 걸쳐있는 도시 이를테면 터키의 이스탄불 같은 곳은 과연 이게 아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유럽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터키가 이번에 유럽연합에 가입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내비친 적도 있죠. 그러면 터키는 유럽이겠는데 사실 우리는 터키를 아시아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흑해와 마르마라해, 그러니까 지중해의 한 해역이죠. 마르마라. 에게해와 흑해 사이를 마르마라해라고 그러는데 그 보스포러스 해협, 그 해협이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경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최근에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테러도 일어났는데 터키 이런 데에 있으면 과연 이게 뭘까를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바다를 통한 교류가 일어나기 이전에 즉 1500년대 이른바 대항해 시대 이전에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교류가 일었었던 것이 이 두 대륙입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뭐랄까 문화사를 익히기에는 더 적절하지 않나. 지리적으로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도 유라시아라고 하는 것이 문화사, 정치사, 경제사, 또 동서문명 교류사 이런 것을 공부할 때는 유라시아 대륙을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서로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 실제로도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세계사는 유라시아 대륙의 교류사가 중요한 측면을 차지한다. 자, 그러면 아시아 이 챕터에서는 수메르에 있었던 최초의 도시 그리고 그 도시가 생겨난 까닭, 그리고 그 도시들이 중동 지방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일어나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흔히 아시아에서 발명된 것들, 나침반이나 나침반, 종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몽골 제국과 세계사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에 대한 지리책이니까 지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왜 이렇게 무시하느냐? 아시아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죠. 전 세계 인구 10명 중에서 6명이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전 세계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자, 도시를 맨 처음 세운 최초로 도시를 이루어진 곳이 메소포타미아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인데, 우리는 오늘날 현대 도시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그냥 농경이 있는 곳에서, 농경이 시작된 곳에서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고 사람들 사이에 교류가 필요해질 때, 그럴 때 생겨난 곳이 도시다. 그러니까 도시가 먼저 생겨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유념해둬야 될것 같습니다. 문명은 농경에서 시작되었으나 농경이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도시가 생겨나면서 도시 문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시에서 도시에 관한 메소포타미아의 도시에 관한 이야기는 우르크, 세계 최초의 도시라고 할수 있는 우르크, 수메르의 도시 국가죠. 그 우르크 제1 왕조의 다섯 번째 왕이 길가메시인데, 세계 최초의 소사시가 바로 길가메시 소사시입니다. 길가메시 소사시 읽어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대해서도가 아니라 주제들에 대해서 세계 최초의 소사시 안에 아주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주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세계 최초의 소사시, 길가메시 소사시를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얘기가 좀 이렇게 아주 옛날 얘기니까 뭐랄까요, 문체와 그 사용된 단어 뭐 이런 것들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질감을 극복하고 읽어보면 인류 역사가 아무리 발전된 물질 문명을 이루었다 해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성취했는가, 우리 내면에서는 무엇을 성취했는가에 대해서 약간은 허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발명된 거나 개발된 것들은 이 책에 보니까 천문학, 동물사육법, 밀재배법, 바퀴, 도자기, 철제도구, 부싯돌,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유대교, 알파벳, 도시, 활과 화살, 달력, 문방구, 숫자 0의 발견, 하수구, 벽돌, 숯, 지도, 직물, 유리, 증기, 연, 계산기, 나침반, 맥주,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들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처음 발명되고 개발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사실 나침반만 해도 아시아에서 발명되거나 개발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유럽으로 가서 15세기 이후에 유럽이 전 세계의 바다를 다닐 수 있게 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사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종이도 중국에서 발명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게 탈라스 전투인가요? 그때 그 전투를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갔고, 유럽에서는 근대의 활자혁명 그리고 지식혁명을 이루었죠.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만든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융성한 인쇄문화를 가진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것들이 저는 그래서 처음 뭐 어쨌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민감한 것은 민망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비단길. 자, 여기 보면 비단길은 부드럽고 아름다운 비단으로 만들어졌을까? 청소년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것 같긴 한데, 글쎄요, 유치한 것 같습니다. 비단길은 비단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고, 아시아를 동서로 이어지고 있는 이 길은 비단과 보석, 향료, 기술, 지식, 사상, 종교 등이 전달되는 통로 구실을 너끈히 담당하였다. 너끈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너끈이라는 이 부사가 여기 들어간 것이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비단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무슨 고속도로처럼 하나 쫙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촉촉촉촉 다니고 그런 것은 아니죠. 도시와 도시를 잇는 길들이고 사막에서 생겨난 길이기 때문에 사막의 모래폭풍으로 없어지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비단길을 위에 있던 도시들이 중요하죠. 발레리 한센이라는 사람이 쓴 실크로드 일곱 개의 도시 라는 책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책을 사서 아무 도시나 하나씩 펴서 읽어보면, 아, 교역 중심지가 이런 거구나.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교역 중심지들은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 책을 읽고 나면 너끈히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단길의 내용에 대해서. 비단길이 뚫린 지 1000년이 넘고 나서도 유럽 사람들에게는 아시아가 여전히 신비로운 세계였습니다. 이제 1245년이라는 연도가 있는데요. 이 책의 110페이지에 보면 몽골족이 동양과 서양을 모두 정복하여 양쪽 사이의 통행을 좀더 쉽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세계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본다면 1245년이 아주 중요한 해이겠습니다. 1245년. 몽골에 의해서 세계사가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여기서 성립합니다. 본격적인 의미에서 세계사라는 건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를 가지고 하나로 묶어낸 몽골. 그래서 오카다 히데이로라고 하는 일본인 학자가 쓴 세계사의 탄생이라는 책은 이런 태제를 중심으로 성립하고 있고 또 한국의 김호동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몽골 제국과 세계사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호동 교수는 이제 몽골 제국에 관한 책들을 많이 썼고 번역도 하고 몽골 비사 이런 것도 번역을 했어요. 그 김호동 교수의 책들은 일단 신뢰할 수 있고 가능하면 모두 읽어보는 것이 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관한 역사를 읽는 데는 김호동 교수의 책이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르코 폴로가 그때 이후에 마르코 폴로가 1271년 아버지와 삼촌을 따라 10대 나이로 3년 반 동안 걸어서 중국에 이르렀고, 대원제국의 황제 쿠빌라이 칸의 도움으로 17년 동안 이 지역을 여행하면서 돌아다녔죠. 마르코 폴로가 이렇게 여행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바로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대륙의 주요 도시들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마르코 폴로의 동방 여행기라는 거 썼죠. 마르코 폴로의 여행.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치장된 궁전과 화약을 터뜨리며 즐기는 폭죽놀이, 인쇄된 책, 그리고 종이로 만든 돈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1245년. 마르코 폴로가 대원제국이 왔다가 간 게, 그러니까 1271년에 왔다가 17년 동안 있다가 갔으니까요. 1300년이라고 딱 잡으면, 1300년대의 유럽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로부터 100년쯤 지났을 때, 그 1492년 컬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아닙니까? 그쯤 지났을 때, 그죠? 그게 이제 유럽사하고 아시아사하고 상당히 깊숙하게 연결되는 지점이죠. 그리고 1498년에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에 항해해서 인도양을 건너와서 희망봉을 발견하고 인도양을 건너와서 1498년에 인도 캘리컷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200년 사이에 유럽이 이제 폭죽놀이를 믿지 못하던 유럽이 그 화약을 이용해서 대포를 만들고 그다음에 나침반을 가지고 대항해를 할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르코 폴로의 동방 여행기, 중국 여행이 있었던 시기를 1300년으로 잡고 바스코 다가마 인도 캘리컷 도착이 1498년이니까 1500년으로 잡으면 1300년에서 1500년, 그러니까 200년 사이에 유럽과 아시아 사이 일종의 정치적, 군사적 세력이 균형이 확 바뀌었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한 번쯤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이제 일단 거기까지 한번 대충 말을 던져놓고요. 다시 유라시아 대륙에서 아까 제가 발레리 한센의 책을 말씀드렸는데 아시아와 유럽은 어떤 방식으로 서로 교역을 했느냐. 도시와 도시가 서로 이어지다 보니까 아시아와 유럽이 이어진 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서역에서 유럽까지 가보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냥 자기하고 가까운 중국 국경과 가까운 도시들. 자신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이 다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 원거리 무역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옥스퍼드 중국사를 읽을 때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듯이 명나라 때 정화에 남해대원정이 있었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고 나침반을 발명해서 남쪽 바다를 향했다. 그렇지만 인도와 아프리카 동부, 인도네시아까지만 둘러본 뒤 곧바로 자기네 나라로 되돌아갔다. 이런 말이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 사람들은 요게 바로 정화의 남해 대원정을 가리키는 말이죠. 일단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침반을 발명해서 남쪽 바다를 항해했다. 왜 했느냐? 옥스퍼드 중국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나라 황제 영락제의 위협을 널리 알리고 간단히 말하면 과시를 위해서죠. 그래서 인도와 아프리카 동부, 인도네시아까지만 둘러본 뒤, 이래 됐어요. 둘러본 뒤, 이 책에서 참 재밌는 표현이죠. 둘러본 뒤 곧바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다.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둘러본 뒤하고 곧바로 여기다가 연필로 동그라미를 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의외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실마리를 보여주죠. 남쪽 바다를 향해 했다. 남해 대원정인데 어디 어디를 둘러봤느냐. 인도, 아프리카, 동부, 인도네시아 이런 데다 이제 되게 밑줄을 치지만 우리가 둘러본 뒤 곧바로라고 하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을 하러 간 것도 아니요, 정복을 하러 간 것도 아니요. 그냥 배 타고 한번 둘러본 뒤 곧바로 돌아갔다. 왜? 그거 말고는 중국 사람들은 그 당시 명나라 사람들은 중국 대륙 바깥에서 뭔가를 얻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즉 수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기술이 있다 해도 나침반이 있고 세계 최초로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었다 해도 그것을 발전시켜야겠다라고 하는 동기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어떤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을 요구하는 수요가 없다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유럽을 보면 유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되는 지점들이 어디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고 그 다음 고대 문명의 중심지로서의 지중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여러 도시들, 유럽은 유독 도시가 많죠. 유럽 대륙에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자치도시를 이루어서 독립적인 정치체제, 경제, 레짐을 체제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 것이 가능했는가? 그리고 유럽의 민족 분쟁이 지금도 활발하게,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 이것도 생각해 보는 게 유럽에 대한 좋은 통찰의 출발점들일 것 같습니다. 왜 세계 사람 많은 사람들은 영어를 사용할까? 좋은 챕터 제목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게 유럽에 대한 표제어로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의 중심지 유럽 대륙, 그러면 유럽 대륙이 세계적인 문화의 중심지인 것은 글쎄요. 18세기 이후라고 볼 수 있죠. 그 이전에는 어디가 중심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오히려 그 기간을 생각해 본다면은 몽골 제국 시대가 세계적인 문화의 중심지였던 시기가 가장 넓고 오래지 않았나. 지금은 아메리카 대륙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책의 126페이지에 보면 15세기 유럽에 번졌던 병은 이랬는데 탐원병이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병이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대항해라고 불리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대항해는 대포와 범선으로 이루어진 제국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를로 치폴라라는 사람이 쓴 책이 대포 범선 제국이라는 책이 있죠. 이게 원래 이탈리아 원제는 대포와 범선입니다. 대포와 범선. 대포와 범선이라는 건 수단이죠. 그런 수단을 이용해서 해양 제국을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했던 요인들이 뭐냐. 15세기 유럽에 탐험병이라고 하는 고약한 질병이 번졌는데 그 탐험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탐험을 시작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그런 것들. 그 책은 1498년 바스코다가마가 인도 캘리컷에 도착해서 1947년 영국군이 인도를 철수하고 그에 이어서 2년 후에 1949년에 중국에서 유럽 해군이 철수한 시기 약 450년 정도에 되는 기간 동안 유럽이 어떻게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고 앞서 이 챕터 6의 제목처럼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군림할 수 있었는가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군림할 수 있었는가 그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포 범선 제국 원제로는 대포와 범선 이것은 제가 말랑하고 쫀득한 세계지리 이야기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마지막에 그 내용을 좀 축약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제 읽기 10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읽어봐야 할 책으로 제가 추천합니다. 로버트 마르크스의 책도 있는데 그건 뭐 그때 가서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국연합 근데 잉글랜드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부르죠. 잉글랜드. 그럼 잉글랜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잉글랜드 그러면 영국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 영국연합은 유나이티드 킹덤, 연합왕국이죠. 연합왕국. 연합왕국은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 다음에 잉글랜드 이것을 합해서 유나이티드 킹덤입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라는 말은 일본 뜻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네 개의 연합왕국을 이루고 있는 네 개의 지역 중에 하나인 것을 가리킬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잉글랜드와 웨일즈 그 지역을 합해서 부를 때도 잉글랜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707년에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이렇게 연합해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때는 유나이티드 킹덤이죠. 유나이티드 킹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잉글랜드도 영국이라고 하고 유나이티드 킹덤도 영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영제국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이걸 잉글랜드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는 말도 나오고 막 이러면 이 번역을 할 때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1707년 이후에 그 지역을 이후의 상황을 가리키면서 잉글랜드라는 말을 쓰면 그 좁은 의미의 잉글랜드 지역만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영국 제국을 영제국을 가리키는 건지 참 내용을 살펴서 번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1707년 이후에 그 영국 연합 왕국을 가리킨다 그러면 영제국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를테면 존 노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잉글랜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잉글랜드라고 씁니다. 그냥 잉글랜드라고 쓰고 번역을 하지 않고요. 영국이라는 말은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고 영국 그럴 때는 유나이티드 킹덤 연합왕국을 가리키고 잉글랜드 그러면 잉글랜드 지역만을 가리키거나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합한 지역을 가리킬 때 쓰고 그런 식으로 아 그때 고민해서 또 합니다. 자 그러면 유럽에는 왜 도시가 많은 걸까? 평원이 넓은 평원이 없고 또 비가 집중적으로 오지도 않고 이러한 기후와 지리적인 영향이 많죠. 독립적인 도시들이 많으므로 단일한 통일 국가를 이루어서 살아오시기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도시 중심의 대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이 두 개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대전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전 세계가 그렇게 가담하지도 않았으니까 전에 제가 역사 얘기할 때도 1차 세계대전 이거를 유럽 대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죠. 유럽에서 벌어진 큰 전쟁이니까요. 이 유럽 대전이 있기 전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유럽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제국이 유럽 대전을 통해서 무너지고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2차 세계 대전은 독일을 둘로 나누고 그러다가 또 통일되고 1990년에 통일되고 소비에트 연방이 생겨났다가 1991년에 그게 해체되고 분리되고 그래서 유럽에는 좀 심하게 말하면 국적이 그냥 그 동네에 계속 살고 있었는데도 국적이 몇번 바뀐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찌 보면 유럽은 굉장히 늘 불안한 곳이죠. 늘 불안한 곳이죠. 특히 발칸반도는 유고슬라비아가 연방이 해체된 다음에 여기 책에도 나왔지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무너졌을 때 유고슬라비아는 어중간한 상태로 나라꼴을 갖출 수밖에 없었고 이 지역의 많은 민족들이 계곡을 경계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었고 또 상대 민족의 적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내전이 일어났죠. 이게 유럽의 이제 민족 분쟁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발칸의 역사가 여기서 읽을 때 좋은 책입니다. 발칸의 역사는 발칸 자체의 역사를 알아보는 데도 좋지만 유럽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얼마나 이런 복잡다단한 것들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요즘에 영국에서 탈퇴를 해가지고 널리 알려지게 된 유럽연합 전부 28개국입니다. 이 책이 27개국이라 되어 있는데요. 28입니다. 1957년에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이렇게 6개의 나라로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리고 2013년에 크로아티아가 가입을 함으로써 28개국이 되었는데 이번에 영국 연합 왕국이 탈퇴하겠다고 함으로써 유럽연합의 회원수가 다시 27개국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조심스럽게 유럽연합은 해체될 길로 들어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이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뜻이죠. 오늘 제 읽기 10분은 아시아와 유럽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다루다 보니까 좀 20분을 훨씬 넘어가 버렸는데요. 아시아와 유럽 사실 우리에게 이 둘은 아메리카 대륙에 미합중국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세계사는 유라시아 대륙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